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에서 휴전이 시행된 지 오늘로 사흘째를 맞은 가운데 유엔은 15만여 명의 시리아 난민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야쿱 엘 힐로 유엔 시리아 인도주의 협력관은 오늘과 다음 달 4일 사이 구호품 전달이 계획돼 있다며 이는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갈구해온 시리아인들에게 5년여 만에 주어지는 최상의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휴전은 주말인 지난 26일 시작됐으며 내전 양측의 여러 위반 주장에도 불구하고 휴전 협정은 대체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터키가 9차례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시리아 관영 언론은 테러 단체들이 터키 국경 인근에서 시리아 라타키아주 마을에 박격포를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고위 관리는 시리아군과 러시아군이 휴전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인권 관측소도 적어도 6곳의 마을에 공습이 가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지난주 국가 지도자 운영 회의 선거에서 자신의 정치적 동지들이 수도 테헤란에 할당된 16석 가운데 15석에서 승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현재 국가지도자 운영회의 의장인 아야톨라 무함마드 야즈디 등 강경 보수주의자들에게 큰 타격이 되는 것으로 야즈디 의장은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국가지도자 운영회의 위원들은 8년 임기를 보장받으며 조만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후임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29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지난주 총선거 결과는 오늘이나 내일쯤 나올 전망입니다.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개혁파와 온건파 후보들은 수도 테헤란 지역구 30석을 모두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로하니 정부에 대한 신임을 더욱 높여줄 전망입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인근 시아파교도 집단 거주 지역에서 어제 연쇄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70명이 숨졌습니다. 이라크 경찰은 오토바이를 탄 공격범들이 사드르 시내 사람들로 붐비는 휴대전화 판매 시장에서 폭탄을 터뜨려 사망자 외에 100여 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은 인터넷에 발표한 성명에서 자신들이 이번 테러를 저질렀다며 시아파 교도들에 대한 살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이데르 알라바디 이라크 총리는 이번 공격은 ISIL이 최근 패배하자 그에 대응한 것이라며 이들은 이라크군의 공격에 주도권을 잃고 전장에서 달아난 뒤 민간인들을 겨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최대 수력발전소인 모술댐이 재앙적인 붕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미국이 경고했습니다. 모술시 북부 티그리스강에 위치한 모술댐은 지난 1984년 건설됐으며 그동안 구조적 결함으로 지속적인 보수와 시멘트 주입을 통한 보강공사 등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은 댐이 붕괴돼 막대한 양의 물이 강 하류 쪽으로 휩쓸려 내려올 경우 인명과 재산에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올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과 공화당 경선 후보들은 내일 실시되는 11개 주 동시 경선을 앞두고 막바지 득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후보들은 대통령 후보 선출 자격을 가진 대의원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남부지역 경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 지지도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오늘 버지니아주와 조지아주에서 선거 유세를 가질 예정입니다. 반면 마르코 루비오 후보는 아칸소주에서 테드 크루즈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인 텍사스주에서 각각 유세를 벌입니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이번 슈퍼화일 경선을 통해 버니 샌더스 후보와의 격차를 크게 벌리겠다는 각오입니다. 두 후보는 오늘 북동부 매사추세츠주에서 동시에 선거 유세를 가질 예정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어젯밤 열린 제88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영화 스포트라이트가 영예의 대상인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는 미국 보스턴 지역 신문인 보스턴 글로브의 탐사 보도팀이 가톨릭 사제의 아동 성추행 사건을 취재 보도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은 영화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에서 열연한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에게 돌아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전면적 이행을 다짐했습니다.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의 그 국면 전개와 관련해서
그러나 두 나라는 방법론에는 여전히 거리감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내용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설립 근거인 로마 규약을 비준해야 한다고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고 아침 최저 영하 25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 영하 10도에서 영상 5도, 동해 북부 해상에서는 2 내지 4m의 높은 파도가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제재 결의안에 대해 거듭 전면적 이행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에 대해서는 또다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우다웨이 대표가 29일 임성남 한국 외교부 1차관과의 오찬에서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관점에서 사드 배치의 문제에 대해 반대한다는 중국의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임성남 차관은 우다웨이 대표에게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순수 방어적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양측이 긴밀히 협력해 안보리의 초강력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되고 있다는 점을 서로 평가했다면서 중국 측이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는 점을 두드러지게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28일 열린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선 사드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다웨이 대표는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중국이 안보리 새 결의안을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이런 입장 표명은 안보리 결의 채택이 코앞에 이른 상황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안보리 북한 제재 결의안 가운데 가장 강력한 방안인 북한을 오가는 화물에 대한 검색과 북한산 광물 수입 금지 등은 북한의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사실상 효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전면 제재에 동의한 만큼 북한이 빠져나갈 구멍 없이 제재 취지에 맞게 집행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황준국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지금이 북핵과 관련해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며 한중 양국이 전략적 협의를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의 그 국면 전개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 교환을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황 본부장은 이어 한중 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함으로써 북한이 핵 개발로는 출구가 없음을 깨닫도록 해야 하고 북한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전했습니다. 우다웨이 대표 역시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새로운 결의 채택을 지지하기로 했다면서 한중 양측이 한반도 평화 안정 대국을 수호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후 황준국 본부장이 안보리 결의의 전면적 이행에 중점을 둔 데 비해 우다웨이 대표는 한반도 평화안정 대국의 수호를 위한 각 측의 공동 노력을 강조해 관점과 방향의 차를 드러냈습니다. 한국아주대학교 김흥규 교수는 중국은 큰 틀에서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전면 이행에는 합의했지만 북한이 향후 안보리의 제재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중국 정부의 다음 정책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당연히 서로 각각의 큰 틀에서는 제재를 하겠다는 거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다 지금 다른 단계죠.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제재는 분명히 취하겠는데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일단은 또 결국은 준비해야 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또 향후 한 2개월 정도 북한의 태도를 좀 주의 깊게 관망을 하겠다는 입장을 또 같이 했기 때문에.
한편 우다웨이 대표는 29일 오전 청와대를 방문해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을 면담하고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 방안과 결의안 채택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다웨이 대표는 청와대 방문 후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과도 만나 북핵과 북한 문제 대응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다웨이 대표는 3월 3일까지 한국에 머물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이 러시아의 요청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25일 안보리 전체 회의에서 회람된 결의안 초안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표결을 미루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안보리 14개 이사국들은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안보리 결의안 초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주 중 표결이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날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와 함께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어서 러시아가 찬성하지 않는 한 대북 제재 결의안은 통과될 수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가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제재 조항들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는 이번에도 중국의 실천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26일 VOA에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가 상당히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 분석관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했던 윌리엄 뉴컴 씨는 새 결의안이 전례 없이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 is exceptionally strong draft that reflects a lot of hard negotiations.
결의안을 살펴보면 문안 작성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이 논의하고 공들인 흔적이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크링너 선임연구원도 오래전에 들어갔어야 할 조처들이 이번 결의안에 포함됐다며 새 결의안을 낙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결의안 중 특히 주목되는 조항으로 화물 검색 의무화와 광물 자원 수출 금지를 꼽았습니다.
I think the most important provision is the requirement that all shipments to North Korea be examined.
중국계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고든 창 씨는 북한을 드나드는 화물을 반드시 검색해야 한다는 조항이 이번 결의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수 국제관계국장은 광물 자원 수출 제한 항목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e cargo inspection, the limit on transfer of coal are two very important ones and ones that would make a very
국제사회가 화물 검색과 광물 수출, 특히 석탄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처를 통해 북한 측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스테판 해거드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교수도 VOA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광물 수출 관련 항목이 이번 결의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이 북한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대체로 견해가 일치했습니다. 중국의 역할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란 지적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벤저민 실버스텐 객원연구원은 중국이 제재안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I think if China would radically decrease their imports of North Korean coal, that would have a devastating impact on the North Korean economy.
만일 중국이 제재안을 실행해 북한에서 수입하던 광물의 양을 크게 줄이면 북한 경제에 괴멸적인 타격을 줄 것이란 설명입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크링너 선임 연구원과 켄 고스 해군 분석센터 국장도 북한의 대중 광산물 수출이 완전히 중단되는 상황이 오면 북한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전문가들은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정책대학원의 존 박 연구원은 그동안 대북 제재 결의안에 어김없이 들어갔던 예외 항목을 그 근거로 지적했습니다.
In previous drafts, there has been language saying that humanitarian and economic development activities would not be the focus of the resolution.
이전 결의안에서도 이른바 인도주의 목적의 거래는 제재에서 예외였다는 겁니다. 이번 결의안도 북한 주민들이 생계와 관련된 경우에는 수출 금지에서 예외로 했습니다. 결국 중국의 판단 여부에 따라서 광산물 수출 금지 조처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특히 CSIS의 벤저민 실버스타인 객원 연구원은 새 결의안에 북한의 주요 외화 벌이 수단인 노동자 해외 송출 차단 조치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And if they would even extend it to the North Korean guest workers in China, that would also be it would definitely have more of a real impact.
북한이 해외의 노동자들을 파견하는 것을 막는 것이야말로 효과적인 제재안이 될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광산물 수출 규제와 함께 제재안의 핵심 요소로 지목된 화물 검색 조항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In looking at some of the details, some of the questions I would have are, you know, how would these mandatory inspections for all goods going into and out of North Korea be enforced?
헤리티지 재단의 크링너 선임 연구원은 화물 검색을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실효성에 물음을 제기했습니다. 중국이 제재안에 유엔 헌장 7장 42조를 적용하기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북한을 드나드는 화물을 검색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유엔 헌장 7장 42조는 특정 국가를 제재할 때 군사적인 수단을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새 유엔 결의안이 실효를 거두려면 중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고든 창 씨는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제재안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issue is not what the rules are. The question is what will the Chinese enforce?
제재안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든 창 씨는 중국이 이전에도 결의안에 합의해놓고 이를 100%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도 문제는 중국의 실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question is, are they going to follow through on execution? Because
이번 결의안에서도 관건은 중국이 실제로 제재안을 얼마나 잘 집행하느냐 여부라는 겁니다. 대북 제재 분야 전문가인 윌리엄 뉴콤 씨는 새로운 결의안이 북한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단하기는 힘들다면서 중국을 포함해 유엔 회원국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느냐에 결의안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에 제출된 새 결의안이 제대로 이행될 경우 북한 군부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된 새 북한 제재 결의안 초안에 대해 한국 전문가들은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북한의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 의무화는 북한의 바닷길을 봉쇄하고 항공유 공급 금지는 북한의 하늘길을 막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그런 점에서 북한으로의 외화와 물자 유입을 동시에 막는 초강력 제재로 평가했습니다. 또 광물거래 제한 조치는 북한 경제에서 광물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전체 대외 교역 가운데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국에 북한이 지난해 수출한 지하자원은 총 13억 200만 달러어치로 전체 대중 수출액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런 제재들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은 북한의 군부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화물 검색의 경우 군부가 이제 재래식 무기 거래를 하기에 훨씬 더 어려워진 측면이 있을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이중 용도 물자에 대한 수출입이 통제화될 경우에도 군사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물자들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이제 광물 수출의 경우도 군부에서도 상당 부분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 대체적으로 군부가 타격을 받을 영역들이 상당히 많아지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장 박사는 또 비행기 연료인 항공유 거래 금지 또한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연간 5만 톤이던 거래 규모가 이미 수천 톤으로 줄었다는 설이 있지만 어찌됐건 북한 공군력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는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한 교수는 민생과 관련한 광물과 원유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제재안이 정권과 주민을 불리한 제재라고 평가했습니다.
정권에게는 일부 이제 통치 자금이나 경제 계획과 관련해서 또는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금줄에 일부 제한이 올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인민생활과 관련해서는 뭐 적용하는 데 따라서 융통성이 발휘된다면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 제재안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의 압박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박사는 광물거래 금지에 민생 관련 부분을 제외한 것은 중국이 제재 이행에 적극 나선다고 하더라도 제재 효과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철저히 모니터링을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북한에서 수입할 때 민생과 관련된 거다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중국이 그것을 걸러낼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은 이런저런 모양새를 갖추어서 광물자원 제재도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또 이처럼 강력한 제재안이 확정 발표되면 단기적으로는 북한과 거래하던 업체와 상인들이 거래를 기피하면서 뚜렷한 제재 효과가 나오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지속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이번 제재안도 중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행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전현준 박사입니다.
밀무역이 선행한데 그 밀무역을 중국 공안이 철저하게 단속을 하면 효과가 있겠지만 중국 공안들도 상당히 많이 부패해 있고 상인들하고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밀무역이 그대로 성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재안이 통과될 경우 북한으로선 또다시 추가 도발 등 반발에 나서는 방안과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병행 협상을 6자회담 틀에서 하자는 중국의 제안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핵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로서 북핵 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에 김홍균 외교부 차관보가 임명됐다고 한국 외교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유엔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북한 결의안 채택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시점에서 북핵 외교 수장이 교체된 것입니다. 김홍균 신임 본부장은 지난 2009년 말부터 2012년 초까지는 대북정책과 평화체제 문제 등을 담당하는 한반도 평화교섭본부 산하 평화외교기획단장을 지냈습니다. 황준국 전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이미 주재국인 영국 측으로부터 외교관 부임에 동의하는 절차인 아그레망을 받아 영국 주재대사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가진 모든 범죄 능력을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사용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고 미국에서 열린 확장 억제 수단 운영 연습에 참가했던 한국 국방국 고위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이 한국 방어 공약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국 대표단에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미니트맨 3호 시험 발사 과정을 참관하도록 하고 지상 발사 요격 미사일인 GBI 발사 시설도 처음으로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2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린 확장 억제수단 운용 연습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미군이 ICBM 시험 발사를 참관하는 기회를 최초로 제공하면서 미국이 가진 모든 범주의 방어 능력들이 한국 방어에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확장 억제수단 운용 연습에 참가한 한국 대표단은 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고 미국의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한국 방위공약 보장에 기여하는 지상요격미사일 GBI 발사시설도 견학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GBI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것을 무력화할 수 있는 요격수단이며 한국 방위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전략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단 추진체인 GBI는 최대 고도가 2,000km로 외기권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직접 파괴하는 방식으로 요격하는 무기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서 B-52 전략폭격기의 내부를 직접 확인하고 운용 요원들과의 문답에서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하는 절차와 핵무장 능력 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B-52 전략폭격기에는 정밀 유도폭탄 12발과 핵무장 때 공중에서 발사하는 핵순항미사일 20발 그리고 재래식 무장 27발을 각각 탑재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함께 미군 측이 확장 억제 공약의 실효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에 참가한 한국 대표단의 일정에 맞춰 미니트맨 3호 시험 발사 일정을 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 미군 배치가 필요하다는 미국 측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의 문상균 대변인은 오늘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사드 배치 논의는 대한민국의 방어에 도움이 되고 미국 측도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공통 인식에서 출발했다며 그런 인식 속에서 한미 간 공동 합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사드 배치가 증대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자위권 차원에서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설립 근거인 로마 규약을 비준해야 한다고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중대한 우려 사안이라고 자이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밝혔습니다. 자이드 최고 대표는 2월 29일부터 3월 24일까지 열리는 31차 유엔 인권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자의적 처형과 고문, 불법적인 구금,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비롯한 표현의 자유와 결사, 이동의 자유가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자이드 대표는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의 상황을 정리한 이 보고서에서 자이드 대표는 북한 정부의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을 기소해 재판에 회부하고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관한 로마 규약을 비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ICC 설립 근거가 된 로마 규약은 1998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체결된 다자 조약으로 2002년에 발효돼 현재 전 세계 123개국이 비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로마 규약을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만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제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이드 대표는 또 북한 정부가 반인도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등 적절하고 즉각적이며 효과적인 배상과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고 정치범들을 모두 석방하라고 북한 당국에 요구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부는 북한에 의해 납치됐거나 강제 실종된 피해자 가족들과 해당 국가에 피해자들의 생사와 행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존자와 그 후손들이 즉각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이드 대표는 북한 정부가 유엔 인권기구들과 협력하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도 초청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자이드 대표는 국제사회는 농르플루망 원칙, 즉 난민들이 본국에 송환되면 자유와 생명을 위협받게 될 경우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이드 대표는 3월 15일 열린 회의에서 이 보고서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일본 당국은 북한에 의해 납치됐을 가능성이 있는 일본인 행방불명자가 더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경찰청은 현재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경찰청은 26일 특정 실종자, 즉 북한으로 납치됐을 가능성이 있는 실종자 수가 10명 늘어 모두 88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그동안 친족 등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특정 실종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오던 중 이같이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10명은 효고현 출신이 2명이고 그 밖에 홋카이도, 이바라키현, 시즈오카현, 도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오사카부, 오키나와현 출신이 각 1명씩입니다. 일본 경찰청은 지난 2012년 12월 발표를 통해서 북한으로 납치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종자를 868명으로 추정했었습니다. 이후 일본 내 생존이나 사망을 확인한 15명을 제외하고 2014년 9월에 23명을 추가한 데 이어서 이번에 10명을 다시 추가한 것입니다. 일본 경찰청은 실종자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 DNA 감정용 시료를 수집해왔습니다. 북한의 납치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들 특정 실종자들과 일본 정부가 공식 인정한 납북자 17명의 행방에 대한 북한 측 답변은 당분간 듣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북한이 일본의 대북 독자 제재에 대한 대응 조치로 지난 12일 납치 문제 특별조사위원회를 해체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앞서 북한과 일본은 이미 지난해 10월 이후 납치 문제에 대한 공식 협의를 열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두 나라는 지난해 5월 말 일본인 납치 피해자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정격 합의하고 7월에 북한의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늦어도 초가을까지 초기 조사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에 따라 공식 협의가 중단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러시아는 불법 입국하거나 불법 체류 중인 북한 주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밝혔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러시아가 지난 2일 북한과 체결한 불법 입국자와 불법 체류자 수용과 송환에 관한 협정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파견한 노동자들은 노예와 같은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최근 체결된 협정을 근거로 망명을 시도하는 북한 국적 노동자를 체포해 강제 북송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새 협정은 지난해 11월 러시아가 북한과 체결한 범죄인 인도협정보다 적용 범위가 넓은 데다 북한 국적자를 인권침해의 위험이 있는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자국 노동자들을 해외에 파견해 착취를 당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주도의 인간 노예화에 해당될 수 있고 반인도 범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양국 간 협정이 체결돼 국제사회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고의적이고 호전적인 행동을 계속 자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정이 체결됐다는 사실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행동은 북한의 중대한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건설적인 노력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기 위한 국제사회의 결의를 더욱더 강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러시아의 국제법상의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이른바 농르플루망 원칙을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박명국 외무성 부상이 러시아를 방문해 지난 2일 서명한 이번 협정은 적법한 서류를 소지하지 않고 체류하다 적발된 사람은 구금되고 이후 인터뷰를 거쳐 불법 입국 사실이 확인될 경우 30일 내에 추방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VOA 뉴스 천일규입니다.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대학생이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범죄 행위를 사죄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 대학 학생인 오토 원베어 씨는 회견에서 양각도 국제호텔 종업원 구역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자기 제도에 대한 애착심을 심어주는 정치적 구호를 떼어버리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원비어 씨는 미국의 교회로부터 이 같은 임무를 받았고 미국 중앙정보국과 연계된 Z협회의 부추김과 미 행정부의 묵인하에 범죄를 감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억류된 외국인들의 북한 내 기자회견은 사전에 기획된 북한 당국의 의도에 짜 맞춰져 진행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원비어 씨는 중국 시안에 본사를 둔 북한 전문 여행사를 통해 북한에 여행을 갔다가 지난 2일 억류 구금됐습니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최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호원이었던 탈북자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인권회의에서 북한의 실상을 증언했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리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전 세계 인권단체들과 국제회의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조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저는 그 김정일 경호를 11년을 하고 북한의 여독수용소 4년 7개월을 체험한 이영국이라고 합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경호원 출신인 이영국 씨는 지난 23일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탈북에 실패한 뒤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북한 주민들의 기아와 영양실조, 구타 실태에 대해 폭로했습니다. 이 씨가 증언한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제네바 정상회의는 전 세계 20개 비정부 기구들이 연대해 만든 모임으로 지난 2009년부터 매년 북한 등 국제사회 인권 문제를 다루는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는 매년 탈북자가 참가해 북한의 인권 실태를 생생하게 증언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처럼 북한 인권 문제에 초점을 맞춰 정례적으로 열리는 토론회가 적지 않습니다. 미국의 국제인권단체인 인권재단이 주관하고 노르웨이 외교부가 후원하는 오슬로 자유포럼도 지난 2009년부터 탈북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북한 인권의 참상을 고발해왔습니다. 국제회의 외에 휴먼 라이츠 워치, 프리덤 하우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같은 인권단체들도 각각 연례 보고서를 통해 열악한 북한 인권 실태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동아시아 담당 부국장입니다.
They don't understand, I think, how serious this is.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이 아직도 인권 침해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캠페인과 같은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은 지난 2006년부터 매년 한 차례 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열어 북한 인권 문제가 공론화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And I accuse the Chinese government of premeditated murder because it knows.
이 단체의 수잔 숄티 의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숄티 의장은 또 탈북자들과 함께 한국의 비무장지대 부근에서 대북 전단을 날려보내는 등의 활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링크는 북미 지역에서 캠페인을 통해 모은 기금으로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한 중국 내 탈북자들의 신변 보호와 안정적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한 해에만 탈북자 58명을 구출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유엔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12년 연속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 3월 열린 제22차 유엔 인권이사회를 통해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를 구성한 것은 북한인권 논의를 한 차원 높인 획기적인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1년여에 걸친 종합적인 조사 활동을 통해 북한 정권의 식량권 침해, 수용소 실태, 고문과 비인간적 대우, 구금과 차별, 표현의 자유와 생명권 침해 등을 고발하는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But I think the report has been a game changer in that respect.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COI 최종 보고서 발표 2주년 기념 행사에서 톰 말리노스키 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는 COI 보고서가 북한 인권에 관한 논의에 새로운 장을 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유엔의 틀 안에서 가능한 사법적 장치를 최대한 동원하기로 한 데는 COI 보고서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 인권 특사는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 정권이 자국 내 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활동에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don't see human rights as another stick to use to beat the North Koreans on the nuclear.
킹 특사는 북한 인권 개선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라며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단체들의 활동이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의 외교부 장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된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한국 외교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윤병세 외교 장관의 유엔 인권이사회 연설은 유엔 안보리의 북한 제재 결의가 결의안 채택 절차가 유동적인 상황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집중 조명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인권이사회에는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지난해에 이어 참석할 예정입니다. 윤 장관은 다음 달 2일까지 열리는 유엔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에도 참석해 국제사회의 비확산 노력에 역행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강력하게 비판할 예정입니다. 서울 서초동에 있는 두리하나 국제학교는 탈북 청소년들이 다니는 대안학교입니다. 이 학교 학생들과 어르신 봉사단이 함께 작은 탁구대회를 열었습니다. 대안학교의 탁구 교실과 학생들의 반응 등을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기 한번 자기 맞고 그 다음에 거 맞고 이렇게 튀어야 돼. 이렇게 옳지.
서울 서초동에 있는 한 탁구장. 1세대와 3세대가 함께 어울린 보기 드문 모습인데요. 한국 수력원자력의 퇴직자들로 구성된 한수원 시니어 봉사단의 어르신들과 두리하나 국제학교에 다니는 탈북 청소년들이 함께 작은 탁구 대회를 열었습니다. 두리하나 국제학교는 탈북 청소년들이 다니는 작은 대안학교입니다. 2009년에 설립된 이 학교는 탈북 청소년의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초등과정과 중등과정, 고등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과 공부뿐 아니라 예체능과 특성화 교육, 야간 방과 후 학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이 탁구 교실처럼 다양한 외부 활동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리하나 국제학교의 김지은 교사입니다.
저희 두리하나 국제학교는요, 이제 탈북자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교육을 위해서 설립된 학교인데요. 요즘은 탈북자라고 하면 바로 북한에서 온 친구들보다는 사실은 탈북한 어머니들이 나와서 이제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언어도 서툴고 하다 보니까 적응이 어려운데 저희 학교에 와서 말도 배우고 또 이제 원하는 경우에는 일반 학교로 진학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 학교에서 이제 고등 검정고시까지 졸업하고 대학교로 진학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르신 봉사자분들이 한 달에 두 번씩 오셔가지고요. 오늘은 특별히 탁구 이제 토너먼트라고 해서 아이들 탁구도 배우고 또 같이 함께 경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아, 저희가 아무래도 체육 이제 학교가 작다 보니까 체육 시설이 특별히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체육 시간이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추위에 건강도 지킬 겸 해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외부 활동 중에서도 특히 이 탁구 교실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저는 여기 들어온 지 제가 없을 때 들어온 분들이라서 지금 세 번 정도 만남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 친해지진 않았지만 항상 이런 데서 도와주시고 저희 때문에 이렇게 막 이런 데까지 오시니까 감사한 면도 있고 오늘 이렇게 오니까 재밌기도 하고 좀 나이에 맞지 않게 해맑은 분들이 더 많아서 재밌는 것 같아요. 같이 애들처럼 막 공 굴러가면 안타까워도 하고 막 안 쳐지면 막 어떡하지 막 이런 분들도 저희들이 하는 행동인데 어른분들이 하시니까 동심이 조금 발동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어디 가서 저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랑 놀겠어요. 그런 면에서 감사한 거 있어요. 애들이랑 같이 있고 또 친구들도 있고 쌤들도 있고 이거 재밌는 것 같아요.
치는 게 어려워요. 맞출 수가 없어요.
탁구 공이나 이제 채를 받아서 우리가 이제 연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손자 손녀버린 학생들과 함께하는 게 즐거운 건 한국 수력원 자력 시니어 봉사 단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탁구 교실이 있어서 봉사하러 왔습니다. 아, 처음에는 잘 모르고 왔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그 어린이 학생들이 굉장히 활발하고 굉장히 봉사를 하면서 봉사에 보람과 긍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남한에서 잘 좋은 생활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잘 이렇게 생각을 또 행동을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오늘 너무 활기차고 좋아요. 애들이 너무 밝아가지고 거기 안에서만 있었던 봉사보다 이렇게 나와서 하니까 더 활기차고 애들이 너무 여기에 집중을 한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아, 막상 쳐도 안 되죠. 옛날 실력이 안 나오죠. 더 잘 쳤죠. 근데 지금 영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친 사람하고 쳐야 이게 늘어요. 근데 서로가 못 치니까 잘 되지는 않아요. 아, 같은 뭔가 공유하는 느낌? 뭐 그런 거 있어요.
두리아나 국제학교에서는 탁구 교실뿐 아니라 영화 관람이나 범죄 예방 교육, 소방 훈련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같은 탁구 대회나 글짓기, 그림 공모전 같은 다양한 대회를 열어 학생들의 자신감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꿈도 생겼습니다.
이름은 전혁이고요. 나이는 12살이에요. 2년 정도 됐어요. 학교 다닌 지는 한 1년 됐어요. 영어랑 과학, 또 수학, 국어, 과목도 전부 배우고 있어요. 밥도 주고요. 잠도 여기서 잘 수 있으니까요. 친구도 많이 사귀었어요. 제 꿈은 세 가지예요. 과학자, 대장장이, 그리고 목사님. 열심히 공부를 해서 꿈을 이루고 싶어요.
작은 탁구 대회를 마치고 어르신들과 학생들이 더 친해졌는데요. 한국 수력 원자력 시니어 봉사단은 앞으로도 두리하나 국제학교 학생들과의 교류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 시니어 봉사단뿐 아니라 여러 회사나 단체에서도 두리하나 국제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활동들을 늘려나가고 있는데요. 두리하나 국제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한국 사회를 이해함으로써 국제화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로 자라도록 앞으로도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특수한 배경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움츠러들고 오히려 자신감을 잃기가 쉬운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문화를 경험했다는 것이 자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바는 저희가 앞으로 통일 세대의 글로벌한 인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또 작게는 저희 이제 남한 사회에서 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그런 어른들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합을 할 때는 세 세트를 할 거예요. 세 세트가 너무 짧나?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내일이면 3월이 시작되는데요. 서울은 지난 주말이 꽤 추웠다는 소식이 있던데 오늘은 날씨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는 3월이 코앞인데 서울의 기온은 다시 겨울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였고요. 내일은 영하 6도, 지역에 따라서는 영하 10도까지 날이 또 차가워진다는 그런 예보가 있었습니다. 어제 그 서울의 기온을 떨어뜨린 것은 예상치 않았던 눈 때문이었는데요.
네.
싸래기처럼 내렸던 눈이 소복히 쌓여서 다시 한겨울로 돌아간 듯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또 기온이 계속 이렇게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면서 오늘도 눈발이 약간 날렸고요. 또 응달 지역의 눈은 그대로 하얗게 쌓여있는 모습입니다.
네. 한국은 3월 2일부터가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된다던데 학생들 등교길은 여전히 겨울 분위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3월의 첫날, 3.1절 국경일을 지내면 그 다음 날이 바로 개학일이고 또 학교마다 입학식이 열리게 됩니다.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은 그래서 더 계절을 시작하는 그런 봄의 기운을 기대하게 되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봄을 시샘하는 춘설이 서울, 경기와 중부지역에 소복히 쌓인 겁니다. 하지만 남쪽에서 불어오는 춘풍, 이 꽃 소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제주도에서 시작된 꽃 소식이 지금은 전라남도 여수, 경상남도 사천 지역에 가득한데요. 거제 통영에 걸쳐있는 한려해상 국립공원에 동백꽃이 만발했다는 소식이고요. 더 위쪽으로 올라와서 무등산, 내장산, 변산반도 지역에 봄을 알리는 야생화, 복수초라든지 변산바람꽃, 노루기 등 꽃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 주말 많은 자동차들이 이곳으로 가서 봄맞음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에는 눈이 내렸지만 남녘에서는 꽃 소식이 봄을 알려왔군요.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화 소식이네요. 일본군 위안부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한국에서 특별한 흥행을 보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지난달 워싱턴을 비롯해서 미국의 몇 개 도시에서 특별 상영돼서 반향을 일으켰던 영화입니다. 영화 귀향. 지난주 24일부터 한국 영화관에서 상영을 시작했는데요. 이 영화가 주목받은 이유. 제작 과정에서 개봉까지 무려 14년이나 걸린 영화입니다. 그만큼 어려움이 많았는데 예상을 깨고 지금 많은 수의 관객들이 몰리고 있는 특별한 흥행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24일부터 개봉을 했으니까 아직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요. 어느 정도 관객이 들었길래 흥행이라고 하는 건가요?
오늘이 개봉 엿새째입니다. 이 오전까지 누적 관객이 106만 1200명을 넘었습니다. 주말 동안 그러니까 토요일과 일요일에 한 8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기 때문인데요. 지금 한국 영화관에서는 그 헐리우드 영화도 개봉 중인데 전체 영화 관람객 수에서도 이 영화 귀향이 제일 위 1위에 올라왔다는 것이 화제입니다. 영화 상영관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았고요. 또 주말까지도 상영관을 지킬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주말이 지난 이번 주까지도 이 영화 귀향을 볼 수 있는 상영관이 계속 늘 것으로 보입니다. 29일 현재 영화 귀향을 상영하는 극장은 전국에 340곳이고요. 스크린 수, 영화 상영하는 스크린 수는 790여 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기획에서부터 개봉까지 14년이 걸린 이유, 아무래도 영화의 소재와 주제가 남달랐기 때문인 거겠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그리고 지난해 말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발짝 나서는 그 진일보와는 합의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이 문제 답보 상태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영화 작품성과 함께 흥행성이 중요한 영화 제작 현장에서는 정말 투자도 받기 힘들었고요. 흥행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주제 영화였는데요. 영화의 그 자본을 대어줄 수 있는 투자처를 찾기도 힘들었습니다. 관객 스스로가 영화 자본을 출자하는 그래서 7만 5천여 명의 사람들이 클라우드 펀딩을 했고요. 또 배우들도 출연료를 받지 않고 재능 기부로 영화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까스로 영화가 제작됐는데 역시 대형 배급사들이 지금 배급하고 있는 그런 영화에는 견주어서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네.
주요 영화관에서도 상영관을 확보하기 힘들었었는데 또 개봉을 한다고 해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볼 수 있을까? 개봉하기 전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개봉 엿새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관객 몰이에 대해 들어가는 노력, 이 한국에서는 흥행이 아주 중요한, 영화 흥행의 중요한 부분으로 꼽힙니다.
네.
하지만 영화 귀향의 100만 관객은 이 한일 간에 불거지고 있는 그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 또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한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대형 자본에 의한 흥행 몰이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관람을 하고 또 반드시 봐야 하는 영화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이 지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영화 귀향, 고향으로 돌아오다는 의미의 귀향인 줄 알았는데 다른 의미의 귀향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온 일본군 위안부 소녀의 이야기는 맞는데요. 살아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네.
넋이 고향으로 돌아온 이 귀향입니다. 이 영화는 맨 앞부분에 이 감독이 밝힌 것처럼 위안부 할머니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지금도 위안부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활동하고 있는 강일출 할머니가 미술 심리치료를 받던 중에 태워지는 처녀들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 관련 얘기를 듣고 또 다른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 조정래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이 계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영화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화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다. 새기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내일도 3월 1일 3일절입니다. 국경일에 귀향의 관람객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탈북 여성의 이혼 소송 소식인데요. 한국 법원이 북한에 남편이 있는 한 탈북 여성의 이혼을 한국 법원이 승인했다는 소식인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좀 들어볼까요?
네. 지난해 말에 판결이 난 탈북 여성의 이혼 판결 소식인데 좀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네.
북한에서 결혼을 했던 한 여성입니다. 2011년에 탈북을 하고 한국에 정착을 했는데요. 같은 처지의 탈북 남성을 만나서 2003년에는 딸을 하나 얻었습니다. 딸의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결혼을 했던 그러니까 북한에서 결혼을 했던 그 전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결혼신고도 할 수 없었고 출생신고도 할 수 없었는데 그래서 북한의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는데 한국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겁니다.
탈북 여성이 한국에서 다른 남성과는 사실혼 관계였고 법적인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태어난 딸은 생부가 있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네요.
네, 좀 복잡하게 들리지만 네, 하여튼 네. 이 분은 북한에서 결혼한 전력 때문에 한국에서는 결혼도 정식으로 할 수 없고 출생신고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딸은 생부에게도 올라갈 수 없었고요. 북한에 있는 아버지, 그러니까 뭐 어머니의 남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출생신고도 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네.
하지만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출생신고가 되어야 주민등록번호라는 것도 생기고요. 국민으로서의 보호도 받고 학교에도 진학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는데요. 딸의 출생신고가 막막했던 이 탈북 여성이 이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에 도움을 받아서 북한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했던 겁니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영화제 아카데미 영화제와 아카데미 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BO의 음성 사수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